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4,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시리즈 3부작인데요. 지난 시간과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제가 먼저 누가복음 12장 4,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설교 제목은 두려워할 존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빨리 요약하면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이다.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감추어진 것, 정체 불명의 것, 미지의 것, 숨겨진 것, 아직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그들을 향해서 스마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본인을 소개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죽음의 세계까지도 장악하고 계신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는 어떤 실체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진실을 알면, 내막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진실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권능과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존재의 실체, 허약함, 그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불필요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 이 본문에 적용하자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권능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실체의 허약함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본질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가장 중요한 근본적 요소,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해요. 학생의 본질, 그럼 학교 공부, 회사원의 본질, 회사에서 일하는 것, 라면의 본질은 뭘까요? 면발에 있습니다. 양념과 뭐 국물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라면이 구불구불하지 않으면 국수예요. 라면은 일단 짜장면과 다른 면과 구불되는 것이 구불구불해야 돼요. 라면의 본질은 면발에 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뭘까? 신앙생활의 본질,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와서 찬양을 따라 부르고 헌금을 하고 설교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빠져 있으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이다. 어떤 교회 수련회에 남편과 아내들을 나오게 해서 이런 게임을 했어요. 앞줄에는 아내들을 세우고 1m 떨어져서 남편들을 쭉 세웠어요. 물론 자기 아내입니다. 뒤에 남편이 서서 앞에 자기 아내가 1m 떨어진 남편을 믿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두 발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몸이 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넘어지다가 중간에 주춤하면서 자기를 지탱해서 왜 그럴까요? 혹시 이 남편 TV 프로그램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보 사랑해 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내 반응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20명의 남편이 20명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들의 반응이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이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아니 이가 왜 이래? 두 번째 많은 게 당신 나한테 잘못한 것 있지? 세 번째 한 사람이 나왔는데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술 꽤나 마셨군. 왜 이러한 반응이 나왔을까요? 평소에 신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진위를 있는 그대로 믿기가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가 뒤로 넘어져도 과연 나를 안전하게 잡아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많은 참새보다 너희를 귀한 존재로 여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어서 너를 구속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보낼 것을 기대한다.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는 거죠. 우리 영혼에.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이 내게 다가오질 않아요.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7절에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런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확신있게 믿어지는 거 아니면 아까 교회 수련회나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아내들처럼 우리 신앙인이 아니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 말씀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 이러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 가운데는요, 대부분의 것들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힘이 과연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보다 능가하는가? 우리 교회에 운전 잘하는 형제가 있어요. 아주 운전 실력이 대단한 형제. 카 레이서 수준입니다. 한 번은 그의 차에 동승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달렸는데,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제 물론 중간에 대화를 하고 또 나도 같이 웃어주고 막 그랬지만 속으로는요, 옆에 있는 손잡이를 꽉 잡고 정말 계속해서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안 탄다. 근데 이 형제는 그 길을 아주 깨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확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속도 조절해서 이렇게 확 돌고 저는 옆에서 아주 긴장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10번 정도 매일 한 번 그 코스를 이 형제를 따라서 동승을 했다면은요, 그 두려움이 있을까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친구 진짜 운전 잘하는구나. 와, 대단하다. 아마 10번째 그 차에 타서 같이 드라이브 했을 때는요, 긴장 없이 신뢰하고 농담도 하면서 그 10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다시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자꾸 공부하라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고 도전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신뢰하게 해요. 안전하다. 이분이 크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할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몰아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스므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인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최고 권세이신 그분 처음이며 마지막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것이 저는 사망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망 앞에서는 전부 다 무릎을 꿇습니다.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주님께서 사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시고 그것을 압도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그 사망과 음부를 처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와요. 모든 존재 가운데 최고 근세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자동차 1인승 경기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기 대회를 포뮬러 1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타고 운전해요. 엄청나게 빠른 그 스포츠카죠. 그 한 팀을 운영하는 1년 경비가요. 뭐 정비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1년 예산이 2천억 원을 넘어요. 한 팀이. 그 포뮬러 1에서 우승자면은 대단한 레이스인데 그 사람의 차를 내가 10분 탔다고 같이 탔다고 생각해봐요. 동일한 코스. 그때도 내가 과연 긴장을 할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 생각보다 우리 생애 가운데 작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크신 하나님을 읽어요. 크신 하나님을 읽어나가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분이 내 생애 가운데 주관자가 되심을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듣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을 빠져나와서 조그만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힌다는 것을 이 세상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내가 쉽게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리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포뮬러 1 그 해 우승자인 최고의 레이스가 운전하는 지금 경주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고속도로 가운데 그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재 신분입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것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모든 존재 주관자이신 주님이신데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주님이 주관하신다. 오늘은 하나만 다루려고 해요. 세 가지 영역이 뭐냐 하면은 인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오늘 다룰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연계와 영적 세계의 주관자가 되신다. 첫 번째, 인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과연 각 나라가 독립적으로 주권 국가인 나라의 통치자가 있고 최고 권력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과연 최고 권세자인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통치자인가? 여전히 이 나라의 주인이신 것.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이 나라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인의 모습과 확신과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 간격을 좁히는 것,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통치자를 보는 눈에서나 뉴스 매체를 대할 때 확신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 간격을 줄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그때 당시 제국인 바벨론 제국의 최고 권세자를 향해서 하나님 그분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이 말은 헬라 제국의 시대가 끝나게 하고 로마 제국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는 그 주관적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통치 행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 그 나라의 배후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손이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모르고 지나가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아 하나님께서 그때 인도하셨구나.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음을 알고 바로 그때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손길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아가서 2장 6절입니다. 아가서 제가 1년간에 걸쳐서 제가 강해할 때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적이 있죠. 아가서 2장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앉는구나. 이것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어떤 그림인데요. 이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그러한 전제 가운데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인을 이런 식으로 안는 것입니다. 왼손으로 머리 뒤를 안고 오른손으로 그를 쓰다듬는 그 그림이에요. 아가서 2장 6절이 이 남자의 왼손이 여인의 머리 뒤편에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왼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손만 보여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 왼팔의 역사는 머리 뒤에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나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른팔의 역사는요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아 이거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 통치자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지금 오른팔의 역사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아 이거 전능하신 존재만이 할 수 있는데 라고 그런 고백이 터져나올까 아니면 그냥 우연이다 천재지변이다 라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고 지나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왼팔의 역사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 이르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왼팔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께서 오른팔의 직접적인 역사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드러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호주에서 세계적으로 26번째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뉴질랜드는 2013년에 13번째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했고요. 호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 150명 중에서 4명만 반대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보니까 결혼의 기본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성경적 정의에서 두 사람 사이의 결합, 이렇게 결혼을 정의 내렸습니다. 멜컴 턴부 호주 총리는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주가 해냈다. 그 의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실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히브리 원어에는 분명하게 남자는 남성형이고요, 여자 아내는 여성형으로 나와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다음에 요구하신 명령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기고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그러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정을 품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왼팔의 역사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오른팔의 역사의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왼팔의 역사를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을 본문을 열어가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열어주십시오. 다니엘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세우는구나 라고 하는 로마서 13장의 그 원리를 동일하게 바벨론 왕을 세울 때에도 작동하는구나, 이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 38절 말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닙니다. 그룹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방 왕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지금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38절,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이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약 한 30년 정도가 흐릅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직접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납니다. 그에게, 이 느부갓네살에게 일반 통치자들이 보통 품는 자만심과 자기가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최고 권위라고 하는, 최상위 존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옵니다. 4장 30절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지금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본문이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성경이 묘사하지 못하는 교만함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무언가가 그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고백이 그 마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담아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역사를 어떻게 직접 펼치시는지를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같은 존재가 이 말을 지금 했을 때 31절과 32절에 이 사건, 이 하나님의 개입이,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지나가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른팔의 역사로 직접 개입하십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7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7년 지낸다. 너는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직접적인 개입하심입니다. 33절 그 일이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 권력자인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사람의 마음 대신 박해 있는 것이 좋고 풀을 뜯어먹는 좋은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라 부르시는 그분께서 일으키신 권능이에요. 이 주님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 통치자 권세의 자아가 작아져요. 배우의 역사시는 왼팔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미가서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어느 곳에 태어날지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되어진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쪽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이터너티, 영혼에 있느니라. From antiquity, from eternity. 이상한 존재, 놀라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다고요? 유다 지파에 속하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가?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이비로 태어나기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곳은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북쪽이에요.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쉽게.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20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여기 와서 9년째 가장 오래 한 곳에 움직이지 않고 살아요. 우리 그 이야기 자주 하는데. 이사 자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사를 한다는 것은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우리는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큰 결심을 해야 되는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에 살고 있는 정혼한 약혼한 그 부부에게, 그때 당시 약혼하면 법적으로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하던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약속을 성취시킬까?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서. 누가복음 2장 1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이 표현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 황제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거대한 세계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이 로마 황제가 왜 인구조사를 명령했을까요? 그 제국 내에. 이유는 딱 하나. 세금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유대인의 어떤 예언을 성취시켜서, 아, 저기 갈릴리에 사는데 저들이 내려오게 해야 되겠지? 그것에 대한 생각 전혀 없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에 대해서 개념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통치 행위 가운데 하나로 세금 확실히 걷어서 나의 제국을 공고히 해야 되겠다는 이 일념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000년 지난 우리 시대에도 인구조사는요, 전체 인구조사는 쉽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곳으로 사람을 움직이신 거예요. 4, 5절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북쪽입니다. 유다야를 향하여 남쪽입니다.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 거기 있을 때 어디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호적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동안에 이 말입니다. 그게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왼팔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내막을 알려주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세요. 저 통치자는 빨리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신앙을 억압하는 저 통치자를 왜 하나님께서 거두가시지 않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깊은 속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역사의 배후에서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이 박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인내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캐릭터를 생성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왼편의 역사를 일으켜가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왼팔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이 와중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치자만 보이고 악한 행위만 보이고 불법의 행위만 보여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 권능의 손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4, 15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병거와 불마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엘리사의 사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크신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엘리사를 수종들던 이 사환의 눈에는 엘리사가 보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확신한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지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지체, 평균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 하 6장 14, 15절 왕이 이에, 이거는 아람 왕입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도단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제가 말씀드렸죠. 내막을 알면, 실체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못한다고. 엘리사가 다음에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보았고 하나님을 확신했고 시편 34편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있는 그 고백을 엘리사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는 사실 엘리사 한 사람 잡으러 왔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가 그 성읍을 엘리사의 집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개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12월 6일 미국 시간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했습니다. Recognition of Jerusalem as Israel's capital.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것이 어떤 의미 없는 미국 최고 통수권자의 그냥 외교적인 하나의 제스처라고 이해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주제이고 방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은 제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018년 5월 14일이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이 5개월을 앞두고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발언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시각, 성경이 진실이고 언젠가는 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미래가 펼쳐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일반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그 말을 뛰어넘는 분별하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을 때 지금 모든 대사관들이 테라비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화약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정도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정신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외교적인 실책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티클에는 보통 한국 신문이나 여기 신문이나 미국 신문이나 대부분은 이런 논조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예를 읽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어코 중동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다. 고질적인 중동 분쟁에서도 최대 화약고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무게를 깼다. 중동 정세가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됐다. 그리고 이 아티클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판도라의 상자에는 희망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트럼프가 여는 중동의 판도라 상자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인식하는 신학적인 배경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시온, 이것은 전부 다 교회가 대체했습니다. 라고 하는 대체 신학을 믿는 것과 상관이 없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면 일반 정치 평론가들의 평론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이 움직이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상태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왼팔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왼팔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될까요? 영원히 진행될까요?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크게 위안을 주고 이 주님을 소망하게 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할 때 그 손의 역사를 전능자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분의 역사로 그분의 손길로 인정하고 그분께 공로를 돌리는 그러한 세상 통치자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어린 양께서 이것을 불쾌히 여기신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심히 불쾌해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세상 정치가 통치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 정책 결정 가운데 그 나라의 운영 방식 가운데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흘러가도록 허용하실까? 여섯 번째 인을 떼게 되는 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천재지변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14절에 보십시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보십시오. 15절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각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대입시켜 보십시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여러분이 세상 삶에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다섯 그룹이에요.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특히 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라. 지금 주님께서 어떤 나라의 결정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지만 왼팔의 역사로 오래 참으심 가운데 그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기다리세요.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은혜 가운데 긍휼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오를 드디하시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일정한 역사의 시점이 오면 오른손의 역사로 개입하십니다. 그때 모든 통치자, 모든 권력자들, 거대한 금융의 손들 고백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바로 그 어린 양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 친밀한 희락을 누리기를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이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수많은 두려움을 일으켰던 존재들 상황을 만났지만 그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주관했던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주관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십시오. 크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로 도단성읍을 에워쌌던 그 현실이 그때로부터 2,100 년을 지난 저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내 영혼에 먹이고 먹이고 또 먹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